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미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북한 정권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한국에 날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불과 석 달 정도 앞두고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했는데 이런 일은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민주당 내 예비선거, 그러니까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두 가지였죠. 이 예비선거를 통해서 이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공식 지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그런 일이었는데요. 고령의 나이에 대한 우려가 컸던 터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번째 TV 토론에서 재앙적인 수준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당 안팎에서 후보직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요.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반발하면서 저항했지만 결국 재선 도전 포기라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전례 없는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미국의 헌정사에서는 린든 존슨 대통령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현역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서지 않은 것은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처럼 사실상 그 차기 대선, 그러니까 재선 후보로 결정된 상황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경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게 21일 오후 1시 46분인데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전격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런 결정을 내린 그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48시간은 그야말로 미국 역사를 뒤흔든 그런 48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나온 그 언론 보도 또 공식 발표로 근거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날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TV 토론에서 상당히 그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지력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그 모습을 보여서 그야말로 그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여러 압력, 목소리 이런 것이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건강하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구나, 그러다가 지겠구나 그런 그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그 후 바이든 대통령은 그 미 서부 네바다주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선거 유세를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 동부 델라웨어에 있는 자신의 자택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이 그 18일입니다. 그리고 19일, 20, 21일 날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내렸는데요. 언론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일 날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스티브 리세티 대통령 고문 그리고 마이크 도닐론 백악관 수석 전략과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내 집으로 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바이든 대통령 자택에 가서 아마 세 사람 또는 질 바이든 여사까지 하면 네 사람 이렇게 그 여러 차례 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자세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그 굉장한 그 참모들 측근들이 그 동안에 아마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자세하게 그 대선의 판도 이것을 아마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아마 보고를 한것 같고요.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하고도 긴밀한 논의를 하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제 그두 가지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두 명의 참모에게 사퇴 입장문을 좀 작성을 해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또 자신의 그 사퇴 후보가 자신이 사퇴해서 갑자기 그 이제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는 대선 후보가 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전화를 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택에서 백악관 참모들하고 단체로 그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결심을 알리고 이어서 두 사람이 이제 사퇴 입장문 결정문 이것을 다 만들어서 이것을 그 인터넷에 밝혔는데 이것이 21일 오후 1시 46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그 인터넷을 타고 공식적으로 미국은 포함해 전 세계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그야말로 미국 역사를 뒤흔든 굉장히 역사적인 48시간이었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델라웨어주 웰밍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를 방문해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죠.
In the next 106 days, we have work to do. We have doors to knock on. We have people to talk to.
해리스
We have
부통령은
phone
앞으로
calls to make.
106일 동안
And we
우리가
have
해야 할
elections
일이
to run.
있다면서 두드려야 할 문이 있고 이야기해야 할 사람이 있고 걸어야 할 전화가 있고 이겨야 할 승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한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길게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의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그 입장을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방 검사를 지낸 데 이어서 이주 법무장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해리스 부통령은 이 연설에서 자신은 검사 시절에 모든 종류의 범죄자들을 다뤘다 이렇게 말하면서 트럼프 같은 유형을 잘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검사 대그 중범죄자의 대결 이런 구도를 강조할 것임을 사실상 내비친 것인데요. 이 언론들은 바로 이 말을 받아서 이번 대선을 전직 검사 대 중범죄자의 대결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루아침에 미국 민주당 측 대통령 후보로 떠오른 해리스 부통령, 아직 뭐 공식적으로 후보가 된건 아닙니다만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올해 59살인 아시아계 흑인 정치인입니다. 1964년 미서부 그 캘리포니아에서 자메이카 출신 경제학자인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이어서 그 법대, 그러니까 법학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90년 그 캘리포니아에서 지방검사 생활하면서 두각을 나타냈고요. 2016년에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당선돼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래서 상원의원이 된 다음에 의회에서 총기 규제, 의료개혁, 이런 것을 주장을 했고 상당히 그 열정적인 연설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여자 오바마다 이런 별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약점도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그조 바이든 대통령 옆에 있는 부통령이긴 합니다만은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일반인들로부터 큰 인기가 없다. 이런 평이 있는데 이런 그 본인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이제 차기 미국 대통령에 과연 당선이 될지 지켜볼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민주당은 새 대선 후보를 이제 공식적으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새 후보를 어떻게 선출하나요?
예, 이 경우에도 이제 대의원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데요. 이 민주당의 대의원들은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전당대회 표결에서 그대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당원상으로는 이 대의원들은 예비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더라도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양심이나 판단에 따라서 지지 후보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런 상황은 극히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경우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했지만 후보가 난립한 상황이 아닌 것 아닙니까?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승계자를 분명히 해리스 부통령으로 지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다음 달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이 해리스 부통령을 놓고 전당대회에서는 지지를 여부를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압도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할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 해리스 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뒤늦게 확정하는 만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통해서 그 열기를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네. 그런데 AP통신 보도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2일 기준으로 2,200명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AP통신이 그 미국의 언론기관이고 여기서 이제 자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뭐 공식화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2,200명 이상을 그 해리스 부통령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음 달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대의원이 3,949명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만 치면 1,976명인데 지금 그 AP통신의 보도하면은 2,200명 이상을 해리스 부통령이 확보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거니까 아마 그 다음 달 19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면 해리스 부통령이 아마 무난히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선에 나서려면 자금도 많이 필요한데 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선거 자금도 쏟아지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쭉 이어질 흐름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그 후승계자로 지명을 되면서 민주당 내 큰손 기부자들뿐만 아니라 소액 후원금도 굉장히 많이 답지하고 있다고 민주당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큰손 기부자들이 기부를 중단한 것도 큰 이유였거든요. 이 큰손 기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사실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부를 이제 유보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결국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과 함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것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에게 그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후보 승계자로 지명이 된 24시간 사이에 무려 8,100만 달러가 조금 넘는 후원금이 모인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초 기부자가 수십만 명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말하자면 또 확장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성추문으로 인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공화당 그 지지자들의 선거 자금이 굉장히 쇄도를 했었는데요. 이때 한 5천만 달러가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그 후보로서 지명을 받은 상황에서는 3천만 달러 가량이 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양측 사이의 공약에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직 뭐 공약과 정책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긴 한데요.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그 해리스 후보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노선을 이제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트럼프는 그 자신이 그 집권 1기에 했던 정책을 계속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해리스 부통령 또는 그 민주당 측에서는 원칙 있는 지원, 우크라이나를 계속 그 지원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나는 게 좋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좀 견해가 갈립니다. 그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방어하고 테러 조직으로 소탕하는 건 좋지만 그 와중에 민간인들을 살상하라고 민간인들이 피해 입는 것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트럼프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내고 있고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해리스 후보는 이제 중산층을 강화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명한 대로 보호무역주의, 관세 이런 것을 굉장히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도 해리스 후보는 질서 있는 이민자, 이민자를 통제하에 안전하게 그 받아들이자 그런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유명한 대로 국경을 봉쇄해서 이민자들을 다 내쫓고 안 받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기존의 그 공화당, 기존의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이 미국 선거에선 여성, 또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도 중요할 텐데 이들의 표가 어디로 갈까요?
예,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거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그 여성, 흑인, 소수민족의 표심이었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높았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동 정책이 주요 이유가 됐었는데요. 이 소수민족,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그리고 또 젊은층들의 반발과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가자 지구에서의 고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하자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이런 소수민족들, 그리고 젊은층들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반대나 반발한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표가 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인 지지층들의 결집,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표장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승계자로 지명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은 이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다시 바이든이 지명한 해리슨 부통령 지지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지지층이 얼마만큼 그 투표장에 나가느냐가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오하이오주 출신의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선택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해리스 그 후보는 다음 달그 7일까지 자신의 그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지금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한 3명 정도가 그 유력하다고 합니다. 로이 쿠퍼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마크 켈리 그 애리조나 그 상원의원, 그리고 조지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이렇게 3명이 유명한데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은 항상 그 부통령을 뽑을 때 자신의 그 정치적 입지 이런 것을 보완해 줄 그런 후보를 그 러닝메이트로 그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해리스 부통령은 이제 그 만일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리고 흑인 출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몰라도 아마 그 해리스 후보가 백인 남성을 아마 부통령으로 지명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계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저녁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언론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사실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 서로 그 상치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공화당 쪽에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인데요. 그 바이든 후보를 뒤잇는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크게 나면 또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이 말하자면 고령이라는 이유로 그 전당대회 이전에 예비선거에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사실상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 물러나도록 압박을 해서 결국 물러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고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였고, 또 바이든 대통령 자신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댔는데요. 언론들은 사실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타임스나 대부분의 언론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TV 토론 직후에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말하자면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서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사설동을 통해서 그 의견을 내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언론들은 대체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렇게 대선 후보가 교체됐는데, 상대가 바뀐 만큼 트럼프 진영은 대선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략 수정이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짐작해 보면 아마 트럼프 진영은 그동안 그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상대로 해서 모든 그 대선 전략을 짠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노쇠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 노쇠한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적으로 젊고 인지력이 좋은 그 트럼프의 그런 상을 부각시켜서 승리해서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 아마 이런 전략을 세웠을 공산이 큰데요.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바뀜으로써 트럼프 진영에서는 아마 그 대선 전략을 180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가지만 좀 예를 들면은 나이는 지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78살인데 해리스 부통령은 그 59살입니다. 그러니까 19살이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어리니까요. 이제는 굉장히 젊은 후보하고 맞서는 그런 상대고요. 또 하나는 그 해리스 부통령은 그 인도계 흑인 여자입니다. 아시아계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소수민족 그리고 여성들의 표가 그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진영으로서는 아마 기존에 세웠던 그 선거 전략을 다 바꿔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해리스 부통령을 자주 공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For 3.5 years, Lion Kamala Harris has been the ultra-liberal driving force behind every single
트럼프 전
Biden
대통령은 지난
catastrophe.
3년 반 동안 거짓말쟁이 카멀라 해리스는 바이든의 모든 재앙 하나하나의 추진력을 제공한 급진적인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진적인 진보주의자라는 게 사회주의자라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할 때는 정확하게는 극진 좌파 미치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했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출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은 미국에서도 그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약자죠. 이런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회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주다. 급진적인 말하자면 사회주의 진보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특히 공화당 일각에서 공격을 해왔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출마를 했었죠. 그때도 사회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받았었는데, 샌더스 상원의원은 당시 후보로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경제정책, 복지정책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었습니까? 앞으로 말하자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요한 그 공격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학력층 백인들의 그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의 이런 진보적인 사회 경제 정책에 공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를 좀더 내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지금 대선 후보가 이제 사실상 바뀜에 됨에 따라서 트럼프 후보하고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앞의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트럼프에 대해서 몇 포인트 차이로 좀 밀리는 뒤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나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야말로 박빙의 상대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로이터가 이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해리스 후보가 44, 트럼프가 42% 차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오차 범위 내에 있고 NPR 방송이 조사를 했는데 해리스 후보가 45, 트럼프가 46으로 1% 차이지만 이거 역시 그 오차 범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박빙의 상대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무당파, 그러니까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유권자들은 이 중에서 21%가 여론조사에서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런 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되는 트럼프 해리스의 그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미한의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8일 일본 도쿄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또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 그리고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3국 국방장관 회의를 엽니다. 미한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만나 군사 현안을 논의하는 게 상당히 드문 일인데요.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미국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세 나라 국방장관이 일본이든 한국이든, 여기에서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만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번 국방장관, 세 나라 국방장관 회담이 히스토릭, 역사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회담 자체는 사실 처음 열리는 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도 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글리라 그 안보회의에서 세 나라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세 나라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 등을 논의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번 세 나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이 구상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 배경은요. 지금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또 각 개별 국가로 보면은 지금 미국 내부에 말하자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 때문에 세 나라 간의 국방 안보 협력의 틀을 말하자면 제도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나라는 미연의 안보협력체계 문서를 작성해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아직 그 구체적인 그 문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그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보면은 그 미연일 안보협력이 그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제도화해서 긴밀히 그 추진해 나가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한일 간 3국 간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강화하는 내용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서 미한일 3국 간의 관련 정보를 그 실시간 공유하고 함께 그 대처해 나가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엔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9시쯤 500여 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 서울 등에 240여 개의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탈북단체가 북한에 풍선을 보내니까 북한도 대응을 한 것인가요?
예, 그런 측면이 있죠. 이번 그 사안을 보면 이 지난 5월 10일 한국의 이제 대북 민간 단체가 북한에 전단 30만 장을 살포한 것이 이제 그 계기가 됐습니다. 이 전단 살포에 대응해서 이 북한 측이 이제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물 풍선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지난 24일 날 한국에 살포된 오물 풍선은 북한이 날린 10번째 사례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 풍선에 대응해서 한국은 그동안에 중단됐던 휴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북한이 또다시 이번에 10번째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단으로 시작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오물풍선 그리고 또 다른 말하자면 전단 이어서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태가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주목되는 건 남한이 21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 번 실시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천천히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북 방송이 지속이 된다면 그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자제해왔는데 왜 전면적으로 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은 그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그 5월 말부터 10차례에 걸쳐서 오물풍선을 그 날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당국은 그동안 그 오물풍선을 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경고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일 북한이 추가로 또 오물풍선을 날리면 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렸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이같이 경고를 해놓고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안 하게 되면은 북한이 아마 굉장히 오해를 하거나 한국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 이것을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사전에 한 경고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를 재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확성기 방송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예, 주로 이제 한국에서 북한과 관련한 중요한 뉴스라든지 또 노래 이런 것들을 실어서 보냈는데요. 이 최근에 방송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참사로 있었던 리일규 전 참사가 한국으로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참사에 망명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자신의 처지를 꽃제비에 빗댔다는 그런 발언 내용도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처지를 꽃제비에 빗댔다는 것은 북한의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넥타이를 맨 꽃제비나 마찬가지다. 자금을 상납해야 되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 라고 하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으로 실어보냈고요. 또 이와 함께 최근에 다수의 북한 외교관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북한 외교관들은 김정은 정권의 비윤리적 행태에 수치감을 느껴서 자해품으로 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유명 트로트 가수의 노래도 방송을 했는데요.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 이런 문구와 함께 이 노래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 확성기 방송은 휴전선 전 지역에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6시간 동안 이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대선을 불과 석 달 남짓 남기 시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는 내용, 그리고 미얀의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는 소식, 그리고 북한 정권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한국 쪽에 날려보낸 배경과 그 의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저 김영곤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자, 7월의 여성 뉴스는 여자 스포츠 소식으로 꾸며드립니다. 전 세계 스포츠 최강국으로 꼽히는 미국. 최근 미국 여자 스포츠의 입지가 굳어지면서 이런 미국의 명성과 인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가 큰데요. 이번 주에는 얼마 전 박빙의 승부를 겨뤘던 역사적인 여자 농구 대잔치 올스타전 경기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 개막한 2024년 올림픽 여자 축구 경기에 미국 대표팀이 11개 나라 대표팀과 승부를 겨루게 되는데요. 간단한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첫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네. 오늘 첫 여성 뉴스는 미국 여자 농구 대재전 올스타 게임 소식입니다.
네, 지난 20일 열렸었죠.
네. 네.
참 신인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 여자 프로 농구 스타팀 또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와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이날로 뭐 미국 여자 스포츠 역사의 또 다른 페이지가 채워졌는데요.
아.
네, 내용 알아보기 전에 이 올스타전, 올스타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뭔지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말 그대로 모든 스타가 치르는 경기. 그래서 올스타 경기입니다.
네.
특정 스포츠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팬들의 투표라든지 뭐 전문가들의 선정으로 뽑히고요. 경기를 펼치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네.
스포츠 팬들과의 소통, 뭐 리그의 인기를 높일 목적으로 이런 올스타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선수들은 어떤 공격적인 플레이,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는 장이 되고요.
네.
특히 올해 올스타 게임은요. 올림픽 팀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전에 국내 프로 선수들과 치르는 것이어서 뭐 올림픽 팀을 위한 준비전 그런 성격도 있었습니다.
네. 경기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두 이름을 쉽게 사실 여자 프로 농구 WNBA 그리고 미국 여자 농구 올림픽 대표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두 팀을 프로팀, 올림픽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굉장히 구분이 쉽겠네요.
그렇죠.
네. 저도 설명하기 쉬울 것 같고요.
네. 자. 미국의 여자 프로 농구팀, 또 프로팀, 국가 올림픽 대표팀, 올림픽 국가대표팀, 올림픽 팀과의 대결이었죠.
하여튼 대단한 선수들의 대결 네. 경기였습니다.
네.
자, 우선 경기의 열기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 20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렸던 올스타전 경기장 관중석과 텔레비전으로 시청한 팬들의 열기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네.
경기가 끝난 후 캐시 앵켈버트 WNBA 커미셔너는 시즌 전반에 26년 만에 가장 많은 관중과 텔레비전 시청률 기록을 연이어 경신했다고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뭐 시즌 전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즌 전반의 분위기가 이번 올스타전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WNBA의 16경기가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했었거든요.
네.
이 올스타전 선수에 대한 팬 투표도 작년보다 600%, 그러니까 6배가 급증했고요.
우와.
관련 상품 판매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올스타전을 보는 스포츠 팬들은요. 올림픽 팀,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미국을 대표할 선수들이 모인 팀하고
그렇죠?
또 여자 프로농구 선수의 경기였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거든요.
예, 지금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중이니까요. 미국 국민으로서는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누구이건 간에 이 올림픽 국가대표들이 프로 선수들한테 지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진다면은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국가대표는 정말 최고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번 그 WNBA 팀은요. 역대 가장 뛰어난 신인 선수들, 루키라고 불리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 에인젤 리스 선수 한 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시작부터 남다른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뭐 하지만 올림픽 팀도 이번에 8번째 연속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막강한 팀이죠.
네, 맞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에 따르면요.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팀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올스타 게임을 아주 진지하게 치를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국가대표 총 12명 선수 가운데 8명은 2022년에 그 국제농구연맹 금메달을 딴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ESPN에서는요. 올스타 게임 전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올스타 경기와 올림픽 경기 준비에 할애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제한됐기 때문에 이 올스타 게임 경기를 위한 그 선수들 간의 협력과 호흡을 빠르게 올리는 일이 이게 힘든 일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도 올림픽 팀은 1992년 이후에 올림픽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주요 국제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진 것이 2006년이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프로팀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미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3명의 선수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학 농구 역사상 최다 득점자죠. WNBA 단일 경기 어시스트 기록, WNBA 역사상 첫 신인 트리플 더블. 그러니까 한 경기에서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등의 주요 통계 항목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한 첫 번째 신인 사례입니다.
네.
이런 기록을 보유한 인디애나 피버의 루키. 아주 수식어 같긴데요. 182cm 키의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가 있고요.
네.
댈러스 윙스의 아리케 오군보알레 선수. 농구 선수로는 뭐 키가 좀 작은 축입니다. 176cm 키의 선수지만 2021년 도쿄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열렸던 올스타전에서 최우수 선수상 MVP를 받을 만큼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엔젤리스 선수 192cm 킵니다. 신인 시즌 초반부터 15차례 연속 더블 더블 기록을 경신한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이 언론에서 종종 클라크 선수하고 리스 선수를 경쟁자 관계로 그리고 있어서 네. 두 선수가 한 팀에서 함께 호흡을 한다는 게 참 관심을 끌었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록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결국 두 선수가 이 경기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네.
경기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자, 경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0분씩 한 쿼터씩 이렇게 네 쿼터로 치러지는 시합입니다.
네.
WNBA 팀이 그러니까 프로 팀이 초반부터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네.
3쿼터 절반이 지났을 때 60대 66으로 프로 팀이 6점 차로 앞섰는데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 쿼터 5분 정도를 남기고 86대 106으로 20점 차로 그렇습니다. 크게 벌어지더니 결국에는 117대 109로 미국 여자 프로 농구 팀이 미국 올림픽 팀을 이겼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 대해서 ESPN은 달라스 윙스의 아리케 오군보알레 선수가 2021년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올스타전을 재현했고 클라크 선수와 리스 선수가 도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클라크 선수는 4점 득점에 그쳤지만 어시스트 10개를 기록했고요. 리스 선수는 12점 득점에 리바운드 11로 더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오군보알레 선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네, 경기 후반에는 뭐 던지면 3점 슛. 뭐 이렇게 말해도 될 만큼 장거리 슛을 그냥 팡팡 터뜨리면서
네.
팀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이 오군보알레 선수가 이날 혼자서 득점한 점수가요. 34점입니다.
네.
사실 오군보알레 선수가요. 전반전 20분 동안은 점수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 WNBA 팀의 프로팀의 쉐릴 밀러 코치가 하프타임에 불렀습니다.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해요.
네.
숨을 깊게 쉬어라. 네 경기를 해라. 말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이후에 오군보알레 선수가 3쿼터에서 이 WNBA 올스타 게임 역사상 한 쿼터 최다 득점인 21점.
10분 동안 21점이요?
21점을 기록했고 네. 결국에는 34점 득점까지 기록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34점 득점 중에 3점 슛이 7차례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네. 그런데 2021년 올스타 게임을 재현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021년에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요.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게임이 올해의 게임 내용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WNBA 팀이 USA 팀, 그러니까 국가대표팀과 동점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4쿼터 중반까지 2점 차, 75대 73으로 앞섰다가 올림픽 팀이 5점 차까지 따라 붙긴 했지만 결국에는 93대 85로 프로팀이 이겼습니다.
네.
당시에도 이 오군보알레 선수가 26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WNBA 올스타 팀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때도 최우수 선수상 MVP를 받았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요. 올해 올스타전에서 프로팀이 이긴 게 뭐 전혀 예측 못할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당시 그 WNBA 측은 미국 대표팀이 1992년 이후로 49차례입니다. 연속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들이 올림픽에서 상대할 다른 나라 국가대표의 실력이 미국의 여자 프로 농구팀보다 뛰어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올림픽 팀이 29일 일본과 경기를 치르는데요. 올스타 게임을 마친 후에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좀 보죠.
예. 자, 우선 올림픽 팀 코치가 그 대표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경쟁하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들이 그곳에 올림픽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ESPN은요, 엥겔버트 커미셔너가 미국의 올림픽 팀이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박수를 요청했을 때 대표팀 선수들 아무도 웃지 않았다면서 올림픽 팀의 리브 코치는 팀의 수비가 평소 올스타 게임보다는 잘했지만 협력과 팀 보호가 부족했다며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브 코치는요. 그 페인트 존에서 그러니까 농구 코트에서 그 자유투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골대 아래의 그 직사각형 구역인데 이 페인트 존에서 무려 52점을 허용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하지만 ESPN은 수비뿐 아니라 백코트도 효과적이지 않았다면서
네.
이제 올림픽 경기에 전념하고 런던에서 치를 그 일본과의 친선 경기에 앞서서 더 강해질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올스타전을 치른 두 팀의 선수들, WNBA 팀의 각 선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다시 리그로 복귀하고요.
네.
미국 국가대표팀은 29일 친선 경기를 시작으로 8월 11일 결승전까지 일정해서 이 금메달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에 개막한 2024년 파리올림픽 대회에서 여자 축구 토너먼트 관련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미국 선수 중심으로 잠깐 좀 살펴볼까요?
네. 자, 올림픽 여자 축구 토너먼트는 올림픽 대회 일부입니다.
네.
FIFA 여자 월드컵과 함께 여자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대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세계 각국의 여자 축구 대표팀이 참가해서 금메달을 놓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네.
미국 여자 국가대표팀을 포함한 12개 팀이 참여하고요. 각 팀이 상대 팀들과 경기를 통해서 실력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브라질에서 열릴 2027년 여자 월드컵을 준비하는 기회가 됩니다.
네, 이번 올림픽 여자 축구 경기는 그 올림픽 개막 전부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 여자 축구 경기는 25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까지 치러지는데요. 미국 여자 축구팀은 25일 잠비아와 경기를 했고요. 28일에는 독일, 31일 호주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올림픽 여자 축구팀은 남자 대회와는 다르게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에 제한 없이 선수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코치들은 18명의 선수를 선발하고요. 부상 등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교체할 수 있는 4명의 대체 선수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네. 미국 대표팀 잠깐 얘기 좀 하죠.
예. 미국 여자 축구 팬들이라면 여자 축구 아이콘이었던 메건 라피노 선수, 줄리 에르치 선수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 두 선수는 이번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올해 미국 여자 축구 국가팀은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만큼 막강하다고 MBC 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여자 국가대표팀은 여자 축구가 1996년 올림픽 종목이 된 이래로 역대 최다 우승팀이기 때문인데요. 그 기간 동안 받은 메달 수가 금메달이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입니다.
네.
물론 캐나다가 2020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고요. 독일이 2016년 올림픽에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했지만 미국 여자 축구는 여전히 최강국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국 여자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엠마 헤이스 코치가 새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헤이스 코치는 유럽과 미국 팀에 소속돼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데요.
네.
이 선수들은 새 코치의 지도 아래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싸울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아니 미국 여자 농구 축구 이렇게 잘했어? 좀 놀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켜보셔야 될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로 꾸며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도상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뉴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이 if와 whether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와 whether은 미국인들이 일상회화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둘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쓰임에 차이가 있습니다.
The words if and whether can be tricky for some English learners.
If와 whether은 어떤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That is because they are sometimes interchangeable.
왜냐하면 이 두 단어는 종종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f and whether are words that connect two or more sentences or clauses.
If와 whether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문장이나 절을 연결하는 단어들입니다. 즉 접속사 기능을 합니다.
And sometimes both words can signal that there are two possibilities or choices for something.
그리고 때로는 두 단어 모두 어떤 두 개의 가능성이나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을 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Other times, these words are not interchangeable.
다른 경우에는 이 두 단어는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f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가정을 나타내는 의미 외에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사용될 경우 whether처럼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Today I will give you a few examples of when you must use whether and cannot use if.
오늘은 어떤 때 반드시 whether를 사용하고 if는 사용할 수 없는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사 앞에는 반드시 whether를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whether before infinitive verbs. In American English, the infinitive means to plus verb.
우리는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부정사 앞에 whether를 사용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am wondering whether to get a book or magazine.
저는 책을 살까 잡지를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o get이라는 부정사를 쓰면서 wheth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는 두 가지 가능성, 즉 책을 살 수도 있고 잡지를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whether 대신 if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whether를 씁니다. 다음 예문에서 전치사와 그 뒤에 오는 whether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Teachers are interested in whether schools will reopen soon.
선생님들은 학교가 조만간 다시 개교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전치사 in 뒤에 whether이 이끄는 명사절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는 학교가 조만간 다시 문을 열지 열지 않을지 두 가지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I am wondering whether to get a book or magazine. Teachers are interested in whether schools will reopen soo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오늘은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if와 whether의 차이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시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